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이번 금요일에는 매번 금요일이죠. 이번 주 극격주로 진행이 됩니다.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줄여서 지목전 토크로 꾸며드립니다. 오늘은 도서관의 날이기도 하고요. 오는 18일까지 도서관 주간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우리 국민 성인의 독서율은 47.5%로 국민의 절반 이상이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고 있다는데요. 흔히 독서를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스마트폰을 손에 놓고 내려놓고 책을 집어보자는 의미로 첫 번째 주제, 읽기의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두 번째로 4월은 과학의 달이기도 합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가 인류의 화성 이주에 대한 청사진을 다시 한번 밝히기도 했는데요. 또 삼체라는 과학 드라마가 OTT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신비한 우주의 세계로도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KBS 열린토론 지금 출발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토론.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지목전.
지목전 토크,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소개합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물리학자, 건국대 물리학과 이종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규정을 거부한다, 손정혜 변호사 함께 하고요.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네.
세상을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만화가이기도 하고 평론가이기도 하고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원식입니다.
네, 훈훈한 인상을 가진 분입니다. 소설 쓰는 변호사세요? 정지우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우입니다.
네, 변호사이기도 하신 거죠?
네, 사실 소설을 지금 안 쓰고 있어서 예. 네, 글 쓰는 변호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시고요.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과 유튜브를 통해 무료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 모바일 콩에서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 오늘 지목전 토크 과연 어떤 내용일지 오프닝에서 도서관의 날 읽기의 즐거움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손 변호사님, 오늘이 도서관의 날입니다. 이거 혹시 아셨어요?
사실 저도 잘 몰랐던 건데요. 사실은 네. 역사가 무려 이제 작년부터, 그러니까 올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취지는 독서를 진흥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제 이런 도서관의 주간, 도서관의 날이라는 이제 날을 만들어서 이날 뭐 행사도 하고 축하 공연도 하고 관련 분야의 유공자들을 이제 표창하기도 하고 또 이제 문체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관장하는 장관께서 직접 나오셔서 기념식도 한다고 하거든요.
네.
날이기도 한데 4월 22일, 그러니까 매년 4월 12일은 이제 독서의 날. 이렇게 도서관의 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매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알게 되겠죠. 네. 이게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이 주간에는 전국에 있는 도서관, 크고 작은 도서관들이 각종이 많잖아요. 이런 공공도서관에서 뭐 각종 행사들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책갈피나 뭐 입체 책을 만드는 체험존도 운영을 하고 네. 또 거리 공연도 하고 오.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책 읽는 것도 다양한 모습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데 그런 뭐 어떻게 보면 기념 행사 같은 것도 네. 한다고 하니까.
장소는 어디에서요?
일단 지금 유인촌 장관이 나와서 기념식을 하는 장소는 국립중앙도서관인데요. 네.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공공도서관이 많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이 도서관의 날을 이제 기념하고자 하는 행사가 있다고 하니까 좀 찾아보시고 네. 이번 주말이나 언제 좋은 행사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아이들과 좋은 시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 변호사께서도 책 읽기 좋아하시죠?
저는 원래 그 책 취미를 물어볼 때 독서를 항상 썼었어요.
네.
몇 년 전부터 독서를 쓰기가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 그러니까 네. 책을 사는데 책이 이렇게 책꽂이에 소장되어 있는 책을 읽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꽂아져 있는 그런 좀 송구한 마음이 드네요.
네. 네. 겸손한 말씀이시고 문학 소녀 이미지가 가득합니다. 이종필 교수는 학교에 계시니까 아무래도 뭐 당연히 교수님들은 책 많이 보고 책더미에 쌓여 있고 항상 책값 버타고 식사할 때도 책, TV 볼 때는 새 책이 아닌가요? 하여튼 책 아닌가요?
네, 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좀 솔직히 좀 책을 안 봤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공감합니다.
최근에 특히 이제 좀 다른 원고 작업하느라고
예.
관련된 책을 이제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원고 작업할 때는 책을 이제 서너 권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펴보고 뭐 관련된 논문도 뒤적거리다가
예.
그렇게 뭐 한 몇 주 정도 그렇게 작업을 하고 나면은 일단 그 책 자체를 보기가 좀 싫어요.
뭐
텍스트로 된 문장을 읽는 게 너무 좀 그 자체가 좀 스트레스. 예. 제가 지난 겨울 방학 때 좀 그런
책을 워낙 많이 읽는 사람 읽게 되는 사람의 또 고통이기도 하고
그게 그냥 이렇게 제가 재밌어서 이렇게 읽으면 상관이 없는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좀 고된 노동 비슷하게 해서 읽다 보니까 예, 지난 겨울에 좀 그렇게 고생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올 봄에는 좀 책을 약간 좀 멀리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멀리하겠다. 네. 지금도 좀 지금도 벌써 멀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네, 넷플릭스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려고요. 그래서.
네, 네. 정 작가님, 뭐 책을 당연히 많이 보시겠죠. 그런 또 작가님이시니까 책을 많이 본다라고 또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 생각하실 것 같은데 책 읽기라는 것, 책 읽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십니까? 책 읽기의 즐거움, 또 즐겁다고 하는데 왜 책을 많이 안 읽을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독서의 날과 도서관의 날이라는 게 물론 이제 그 자체로 의미도 있겠지만 책 읽는다라는 거 무엇인가를 읽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요?
뭐 요즘에는 워낙 재미있는 콘텐츠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책을 읽기 위한 시간을 내고 앉아서 책을 읽고 책장을 넘기는 것을 되게 어려워하시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뭐 스마트폰만 켜더라도 뭐 평생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콘텐츠들이 이미 유튜브 등등에 너무 많이 있고
네.
뭐 TV를 켜면 또 넷플릭스 뭐 봐야 될 영화들이 너무 많잖아요. 내가 찜해놓은 목록만 해도 한 100개씩 있으실 텐데 최소한. 언제 책을 읽냐, 책에 잘 손이 안 간다, 책에 잘 집중이 안 된다 이제 이런 호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기도 하고 뭐 다들 뭐 나 다 ADHD인가 보다 뭐 이런 거 이런 얘기 다들 뭐 요즘 하는 시대고 시대적 질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뭐 SNS도 하다 보니까 뭐 알람이 뜨면 또 보게 되기도 하고 또 어디 이메일 안 왔나 뭐 또 넷플릭스 키면 너무 재밌는 게 매번 나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뭐 귀멸의 칼라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또 밤새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볼 게 많은데 사실 그런 와중에 그래도 저는 하루에 밤에 한 2시간 정도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런 와중에 끄고 의지를 발휘해서 결단을 해서 책장을 넘기면 그 순간이 너무 평화롭고 좋아요. 막 이렇게 막 뭔가 알람을 쫓아가는 약간의 뭔가 스트레스와 긴장감이 싹 사라지면서 그 순간이 아마 하루 중에 제일 평온한 순간이 아닌가.
네.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읽기가 약간 그렇게 우리 심신을 좀 안정시켜주는 그런 측면이 확실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작가이시기 때문에 더 여쭤보게 되는데 어떤 책을 읽어야지라고 생각할 때 그걸 선택하는 뭐 기준이 있으십니까?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는 아닐 테고.
일단은 뭐 손에 잡히는 대로가 맞을 것 같아요.
오.
그래서 뭐 특별한 기준은 없는 것 같고.
오답인 줄 알았는데 정답이네요.
네, 네, 정말 훌륭한 정답이신 것 같은데 전 실제로도 뭐 이렇게 뭐 불과 저 어제도 이제 전국 사서 교사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었는데 학생들에게 뭐 독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하셨었어요. 그러면 저는 일단 무조건 그냥 책이랑 친해지고 읽고 싶은 거 읽는 게 최고인 것 같다.
아.
왜냐하면 저만 하더라도 초중고 때 판타지 소설밖에 안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라도 재밌는 거 읽으면 좋은 것 같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냥 읽고 싶은 대로 그때그때 성가하는 대로 어떻게 보면 분야의 정함 없이 저는 그렇게 읽고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책에 대한 어떤 규정된 것이 없고, 좀 책은 독서는 자유다, 약간 이런 마음이 있으면 더 독서가 편해지고 자연스럽게 접근하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책을 읽는 즐거움, 어떤 뭔가 스스로 기준을 만들거나 또는 옥죄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생기면 더 책을 또 주저할 수 있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또 의미로 들리는데, 김원식 평론가는 책을 고를 때, 책 읽는 즐거움을 좀 우리가 가질 수 있을 때 어떤 책 읽기 태도가 중요할까요?
저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명작 동화, 뭐 고전 이런 거 추천받아가지고 읽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우리 독서 습관을 좀 망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닥치는 대로 읽는다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저도 이제 아이를 보면은 먹을 것이 나오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한테 좀 고민을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아, 우리 아이는 먹을 거 나오는 책만 읽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우신 분인데, 아니 먹을 거 나온 책이라도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거 계속 읽다 보면은 더 확장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가지죠. 자기가 흥미 있는 거지만 일상생활과 밀접한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독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거창한 어떤 담론이 아니고 세상적인 측면이 아니다라는 점. 이런 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 같은 경우는 야구의 나라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래서 이제 축구보다는 야구가 한국에서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럼 그게 왜 잘 됐을까라고 이제 의문점을 품는 거죠. 그랬더니 결론은 좀 진중한 내용이었어요. 뭐냐면 1970년대 고교 야구가 열풍이었잖아요. 근데 그 고교 야구의 명문들이 다 그 이 우리나라의 그런 엘리트 계층으로 다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결정자 엘리트층들이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니까, 심지어 제5공화국 때 이 프로야구가 출범할 때 청와대 수석들이 힘을 굉장히 많이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시적인 야구라는 걸 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경제 이런 것까지 풀어내는, 이런 식으로 좀 쉽게 접근하는 책들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자체로서도 즐겁고 또 정보도 얻어가는데, 정지우 작가께 이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그럼에도 육아라는 책도 쓰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네. 아니, 근데 뭐 육아와 관련이 있으세요?
그럼요. 전 지금 저희 아이가 우리나라는 7살, 내년에 학교 가는 나이인데, 네. 7년간의 어떤 그 육아의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고충도 있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소중하고 또 좋았던 순간들이 되게 많았어서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좀 기록을 해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모이다 보니까, 아, 이건 이제 육아 에세이 집으로 낼 정도가 됐다. 그래서 그럼에도 육아라는 책을 이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예. 두 가지로 좀 그럼 여쭤보고 싶은데, 네. 육아라는 것,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랄 때 책 읽는 거 참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뭐 아빠가 엄마가 또 읽어주는 그 책의 감동도 굉장히 클 텐데, 그럴 때 뭐 책을 특별하게 선택하는 기준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육아의 뭐 아이의 앞으로 또 성장과 또 지식을 뭐 위해서라는 그런 뭐 전제 조건이 붙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저희는 이제 밤마다 아이한테 책을 읽어줘요. 자기 전에 아내랑 같이 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뭐 하루에 세 권 이렇게 이제 항상 매일매일 읽어주는데, 아이에게 책을 읽어줄 때 사실 저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기준은 제가 재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책은 내가 봤을 때 되게 재밌어 보이는 그림책은 저는 골라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너무 재미없어 보이는 그림책, 막 교훈적인 그림책은 제가 읽어주기가 싫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안 읽어주게 되기 때문에, 뭔가 봤을 때 그림도 예쁘고 또 저는 뭐 마녀 이야기, 드래곤 이야기인데 흥미가 가거든요. 그러면 일단 부모가 읽을 때 좀 재밌어 보이는 그림책을 읽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이제 집 바로 앞에 도서관이 있어가지고 아이랑 같이 도서관에 가서 아이 보고 고르라고도 얘기 많이 합니다. 너가 돌아다니면서 그냥 그림이 마음에 들거나 고르고 싶은 거 아무거나 골라 그러면 이제 아이가 막 잔뜩 골라오면 그걸 이제 막 10권씩 빌려가서 읽어주기도 하는데 항상 좀 뭐 책을 읽어준다, 책을 읽는다, 본인이 읽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재밌어야 되고 호감이 가야 되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뭐 억지로 읽어야 된다, 뭐 요즘 다 읽는 책이니까 나도 읽어야 된다 이런 거 안 읽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접근하면 저는 책이라는 게 영원히 더 싫어지기만 하고 좋아지는 것으로부터는 더 멀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아, 네. 그러니까 뭐 공부하듯이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좀 책이 책 그 자체에 끌리는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김은식 평론가에게 질문 하나 하고 또 이제 손중의 변호사로 넘어갈 텐데 이게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유 나 정말 수험책 많이 보지 않느냐 나 공 뭐 참고서 많이 보지 않느냐 책 많이 본다. 어떤 분은 평소에 내가 얼마나 신문을 열심히 읽는데 이거 책 많이 보는 거 아니냐 또 어떤 분들은 뭐 PC나 이런 데서 인터넷 뉴스 많이 보니까 나는 이거 다 읽는 거다. 이게 책이다. 그런 읽는 것과 네. 책을 읽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사실 그 책과 일반 텍스트의 구분, 자료의 구분을 명확하게 인식하시려면 사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책을 써보면 압니다.
아.
그러니까 책이라는 거는 처음 시작해서 완결된 시점까지 하나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해서 그 부분 부분으로 들어가서 사례도 보고 분석하는 것들을 보면서 정연하게 그 짜고 있거든요. 그 구조를.
예.
그러면 그 과정에서 독서에 힘이 생기고 소위 요즘에 문해력이 뭐 떨어진다 이런 말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처음부터 시작해서 논지를 펼치고 마지막에 결론까지 이르는 그 전 과정을 이제 몰입을 하셔가지고 이해를 많이 하실수록 그 독서의 힘 또 문해력이 증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어떤 자료 형태의 글들은 파편화되어 있고 부분 부분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양은 많을지라도 문해력이나 이해력이나 이런 힘들이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책이 뭐 가진 힘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그리고 체계화 시켜가지고 풀어가는 어떤 방식으로는 책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책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참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마치 신문을 읽는 것이 그냥 매점을 식당을 잠깐 들른 거라면 책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는 그 순간까지의 하나의 여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런 말씀이죠.
네. 근데 참 책이라는 게 어릴 때 읽었던 몇 권의 책은 무엇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다라는 그런 강구 카피도 있는데 손 변호사님 이 우리나라가 독서량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면서 다른 나라보다 더 책을 안 읽는다는 의미인 것이죠.
네. 최근에 이제 문체부에서 조사를 했더니 2021년 기준입니다. 국민 독서 실태 조사를 했더니 우리 국민 성인의 47.5%. 그러니까 사실은 직전 조사보다는 8.2%포인트가 줄어든 것인데요. 그러니까 책 읽는 수준이 절반 이상이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다. 사실 굉장히 많이 낮아진 수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거 2021년 기준이니까 3년 전이잖아요. 예. 이게 만약에 2023년 기준으로 이제 올해 나오면 훨씬 더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어서 우리나라가 책을 읽지 않아서 만들어지는 책도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외국 책, 번역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전반적인 독서력, 독서의 어떤 양도 줄지만 질도 떨어질 수 있고 나아가서는 한국어로 된 어떤 책을 생산해내는 게 이제 업체 측에서도 부담이 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독서량에 대한 절실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합니다.
정말 심각하네요. 우리가 이 심각함이 어떤 수준이고 왜 심각한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 더 심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책 안 읽으면 그게 무슨 문제지? 이 교수님. 그런데 지금 이 교수님도 물론 이건 다른 의미긴 하지만 이제 패드 이제 이 패드를 가지고 나와서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도 검색하고 하시니까 요즘에 정말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유튜브를 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다 이제 동영상, 영상 세대고 책을 읽거나 글을 읽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한다. 이런 진단도 나올 정도인데 그럼 책을 안 읽고 그냥 어차피 세상이 변했으니까 영상으로 이렇게 좀 정보를 습득하고 해결해도 되는 건 아니냐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영상으로도 지식을 접할 수가 있죠, 사실은.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실사 영상인 거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직접 공부하려면 책을 읽어야 되겠지만, 그리고 뭐 훌륭한 인터넷 강의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데서 뭐 고급 정보도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전문가로 진입하는 장벽이 옛날보다 굉장히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효용성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영상 콘텐츠와 그 어떤 자기완결적 구조를 갖춘 어떤 책의 그 어떤 그 밀도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장 큰 차이점을 얘기를 하자면은, 아까 우리 그 김원식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책은 어떤 텍스트 중에서도 가장 그 완결성이 높은 구조물이거든요. 하나의 구조물. 그냥 단편적인 어떤 지식들의 쇼츠 영상이나 아니면 네. 짧은 단편적인 어떤 텍스트나 이런 거는 거기에 비하면 말하자면 이제 천막 비슷한 거죠. 그 천막에 살래, 아파트에 살래. 그럼 당연히 아파트로 가는 게 이제 맞는 거거든요. 자기의 어떤 지식 구조를 구성을 하는데 어느 쪽을 선택을 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 사실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고, 영상은 영상과 그 책의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영상은 상상력의 여지를 주지 않아요.
아.
상상력의 빈자리를 남겨주지 않기 때문에 예. 모든 걸 다 떠먹여주고, 그게 장점이자 단점인 거죠. 그러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면은 열 마디 쓸 거 그냥 그림 하나로 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림이나 영상이 그만큼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시면 텍스트 파일은 용량도 크지 않아요. 컴퓨터에서. 영상 파일은 어마무시하잖아요, 용량이. 그만큼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죠. 그래서 비전문가도 영상 보면은 백종원 같은 음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건 엄청나게 좋은 거죠. 좋은 거지만 상상력의 여지를 그만큼 줄여주는 겁니다.
똑같은 레시피가 네. 재현될 뿐이지 네. 독창적인 게 또 쉽지 않을 수도
그렇게
있겠네요.
그렇게 못 가는 거죠. 빈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출발점은 될 수 있으나 거기서만 머무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의 빈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책은 그 상상력의 가능성을 무궁무진하게 열어주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정말 자기 개발을 정말로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은
네.
영상을 보는 만큼 한 번씩은 이렇게 책을 읽어서 그 상상력의 빈자리를 이렇게 숨통을 틔워주는 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이 더군다나 도서관의 날, 독서의 날인데, 정 작가님, 불과 뭐 한 10여 년 전, 그것도 이제 우리 문화적인 또 환경의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책을 들고 있는 분들이 참 많으셨거든요. 아니면은 신문이라도, 물론 이제 휴대폰의 또 도입, 또 다양한 이 전자기기들이 또 이제 도입이 됐고, 여기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책을 왜 읽어야 되냐. 뭐 KBS라는 방송도 영상 매체이기 때문에, 심지어 뭐 라디오도 사실은 뭐 글을 읽는 건 아니니까 책을 왜 읽어야 됩니까? 작가분께 사실은 제일 여쭤보고 싶어요.
네. 방금 이제 이정필 교수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기본적으로 공감되는 면이 되게 많았습니다. 되게 대표적으로 책 에 담겨 있는 그 지식의 밀도라는 거는 사실 전 영상이랑은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아무리 영상을 통해서 뭐 우주에 대한 영상을 보고 하면 물론 이해도가 높아진 측면이 있겠지만, 이 책 한 권에 담겨 있는 그 내용, 그리고 그 책 한 페이지에 담겨 있는 그 글자에 담겨 있는 그 지식의 밀도라는 것은 굉장히 그 밀도가 높아가지고, 그 책 한 권을 영상으로 다 만들려면 아마 영상 웬만하면 한 뭐 20부작은 만들어야 될 정도로 사실 책 한 권의 어떤 밀도가 굉장히 높고,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인류가 가장 밀도 있는 지식을 깊이 있게 접할 수 있는 그 어떤 매체는 전 책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고요. 뭐 실제로 우리가 서가에 뭐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쌓아놓고 그 책만 다 읽고도 웬만한 다큐멘터리 한 100편, 200편 보는 것 이상의 어떤 지식이 거기에 담겨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간편하게 적은 시간을 들여서 정말 깊이 있는 많은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게 책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저는 이제 또 그 개인적으로 이제 글을 굉장히 또 매일같이 쓰는 또 그런 일상을 또 가지고 있는데, 이게 글을 쓰면서 일상을 표현을 하다 보면 이게 영상으로는 결코 담을 수 없는 것이 사실 글 속에 있다고 되게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아, 어떤 점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행을 갔다 오잖아요. 예. 그럼 여행을 가서 우리가 24시간 영상을 다 찍을 수 없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더라도 순간순간만 찍게 되고 영상을 찍어도 뭐 1분 길어봐야 5분, 10분을 찍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여행을 돌아봤을 때 파편들밖에 우리는 그 여행을 기억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서사가 있는 글을 써놓으면 그 여행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로서 기억이 되고 그 글만 읽어도 그 여행 처음부터 끝까지의 어떤 세부들도 굉장히 잘 살아나고 보존이 되고 우리의 어떤 우리의 머릿속에만 상상으로만 접근 가능한 그 세계가 우리에게 만들어진단 말이죠. 이런 어떤 서사화의 어떤 기능과 능력과 또 그것들을 이야기를 구축해내고 우리 일상을 남기는 것들이 사실 저는 글이 아니면 그렇게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는 매체가 있을까 아마 없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믿고 있습니다.
아니 정 작가님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어디 여행을 다녀오면 스페인이든 제주든 그 장면은 우리가 그 영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때 내 생각을 사진 찍어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글로 표현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네요. 그나저나 김성남 의원님 왜 이렇게 책을 네. 안 보는 겁니까? 사람들이 책을 안 읽는 겁니까?
아, 저는
뭐가 원인입니까? 누구 탓입니까?
사실 이게 예전에 이제 매체가 굉장히 한정돼 있을 때는 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책을 읽어야 된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평균화의 오류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책을 안 읽는다라고 하지만 각 분야에서 최고인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안 읽고 있다라고 하니까 아 트렌드가 유행이 책을 안 읽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창작자들이나 최고인 사람들은 책을 엄청나게 읽어요. 그래서 그 실제로 그 대형 서점의 마케팅 전략도 이제 바뀌었어요. 뭐냐면 예전에는 그냥 평소에 책 안 읽을 것 같은 사람들한테 대중 교양서를 읽으라고 이렇게 마케팅 홍보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요즘에 벽돌책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두꺼운 책들. 그럼 결국엔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책을 내는 전문 출판사도 있을 뿐더러 그런 책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소식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최고인 사람들은 여전히 책을 읽고 있고 정지우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한 어떤 매체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저는 책 읽는 분들은 계속 읽고 거기에 또 학부모님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견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수가 아니라 책을 통해서 자신의 정보를 축적하고 또 전문성에 대한 정보를 얻는 쪽으로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린 학생들은 손 변호사님 분명히 이제 책 읽기에 대한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이따가 이제 정작하게도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필요한 정보? 아니 녹색창에 들어가서 또는 구땡에서 찾으면 되지. 뭘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 비효율적이야? 이럴 수도 있는데 더군다나 학원 가랴? 넌 공부 잘해야지. 너는 저 대학 가야 되지. 이 대학 가야 되지. 책 읽을 시간이 아이들이 있을까요?
녹색땡 뭐 굿땡도 안 들어가요. 네. 영상으로 검색합니다.
아.
텍스트 설명도 안 봐요. 요즘 애들은 정말 시각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 시각적인 영상도 속도가 느려요. 빨리빨리가 우리나라도 하니까 그걸 1.5배 2.0으로 보는 게 아이들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책은 굉장히 곱씹으면서 천천히 읽게 되는 거고 생각을 해야 되고 하니까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아이들은 사실은 진짜 책 읽을 시간이 없는 친구들도 많고 또 책 읽는다고 하더라도 몰입도 면에서는 이 게임이라든가 영상이 뭐 쇼츠 같은 거 막 손으로 넘기면서 보는 그게 또 익숙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책은 굉장히 조금 재밌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이제 물건이 돼서 읽는 애들은 읽는데 안 읽는 애들은 점점 더 책과 멀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우리 정지우 작가님처럼 밤에 이렇게 읽어주고 이런 아이들 이런 집은 또 TV도 없어요. 이런 집은 또 핸드폰도 늦게 줘요. 이런 집은 또 게임도 늦게 깔아줘요. 근데 그게 이제 일찍부터 그렇게 안 된 집들은 벌써부터 책과 게임 중에 대다수 아이들은 게임을 선택하게 되니까 사실은 점점 더 어린아이들로부터 책 읽는 문화가 사라지고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책을 읽게 합니다. 학교 오면 책 읽게 하고 독서 기록장 열심히 쓰면 상 주고 그리고 엄마들이 학원을 왜 보내요? 그러면 책 한 권이라도 읽잖아요. 일주일에 딱 책 한 권을 읽히기 위해서 뭐 논술하랑 무슨 국어 해가지고 많이들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마들도 책이 너무 소중하고 좋은 지식의 창고고 나도 책을 읽고 자라서 이렇게 많은 경험이 있어서 읽으려고 하지만 지금의 어린 친구들은 정말 유혹이 너무 많은 환경이다. 그리고 우리가 유행이 빨라서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재밌는 거 막 봐야 되는데 시간은 부족하니까 콘텐츠를 소화하느냐고 또 예전에는 베스트셀러가 10개가 나오면 한 그나마 5개들은 다 이렇게 본다라는 표현인데 요즘에는 베스트셀러가 만화도 있고 영화도 있고 뭐 드라마도 있고 볼 게 너무 많아지니까 다 못 보는 시대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정보를 습득하거나 또는 접촉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워낙 다양해지다 보니까 책 읽기가 이제 조금 뒷전으로 밀려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청작가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황석영 작가는 그동안 문단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던 작가님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철도원 3대가 북커상 후보로 올라가 있고 또 이제 북커상은 한강 작가로 유명한데 책 읽기 참 안 하는 지금 우리 상황인데 그래도 글 잘 쓰는 작가들은 상당히 또 우리가 대한민국이 또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지우 작가도 곧또 상 타시겠죠? 이런 여자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책 독서는 참 안 하는데 좋은 작가는 그래도 꽤나 많이 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 그 K-콘텐츠가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진 현상과 또 우리나라 이 K-문학이 또 어느 정도 세계의 호소를 가지는 것들이 연관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연스럽게 이제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뭐 음악이나 뭐 BTS나 뭐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와 영화, 뭐 기생충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당연히 저렇게 재밌는 훌륭한 콘텐츠를 많이 만드는 나라가 또 어떤 문학을 만들까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는 건 너무 그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이제 그런 어떤 전 세계적인 한류 현상 예, 국한하지 않더라도 또 우리나라에도 물론 좋은 작가들이 또 그와 별개로 굉장히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뭐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뭐 북구상을 수상했던 것도 있고
베지테리안이죠.
네. 네, 그리고 네, 베지테리안. 네. 네, 그리고 이제 황석영 작가님께서 이번에 후보에 오른 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한때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됐던 베스트셀러 소설이 이제 황보름 작가의 어서 오세요 휘남동 서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전자책 플롭하면서부터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고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어떤 그런 문단에서 배출한 그런 작가라기보다는 이제 이 소설로 굉장히 화제가 됐던 그런 작가님이신데 또 이제 이 소설이 일본 서점 대상에서 번역 소설 부문 1위에 선정이 돼서 또 이제 일본에서도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되고 있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금희 작가가 이제 아동문학 분야에서는 안데르센상 네, 최종 후보에 올라왔을 정도로 사실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학들이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하고 사실 우리나라가 이 전 세계의 어떤 문학 그 구도에서 약간 소외되어 있다는 인식들이 계속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그 어떤 뭐 문단 내부에서 뭐 특히 한국 시 같은 분야는 정말 전 세계 시 문단이 다 멸망해 가던 와중에도 우리나라 시 문단은 공고하게 존재해 왔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또 한국 문학의 저력도 있고 뭐 그런 면에서 또 우리나라 또 작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발굴되는 그런 시대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K-콘텐츠 이야기도 했지만 이런 우리의 어떤 문화 저력 자체가 다시 또 이제 책을 부흥시킬 수 있는 또 디딤돌이 될 수,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교수님, 이정표 교수님, 우리 책을 이제 해외에 번역하고 알리고 최근에 이제 그런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또 새로운 산업 영역으로서 중요할 것 같고 또 인쇄된 종이로의 책뿐만 아니라 사실 전자책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또 소비가 어디서나 24시간 가능하니까 그런 것도 새로 우리가 좀 팔로우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또 모멘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국내에서는 아직 좀 체감적으로 전자책에 대한 어떤 수요나 옛날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네.
좀 그렇게까지 많이 이렇게 확장이 아직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외국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게 사실 국내가 전반적으로 독서 시장이 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 쓰는 작가들이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좀 약간 좀 악순환을 만드는 좀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과학서 같은 경우는 그 시장이 뭐 몇천 명 될까 말까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인구도 많긴 하지만 거기는 책을 많이 읽는 문화가 있어서 흔히 말하는 덕후 문화도 있고 해서 네.
어떤 이상한 분야나 장르든지 간에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소비층이 한 만 명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새로운 콘텐츠들이 나왔을 때 1차적인 소비가 이루어지고 순환이 이루어지는데
예.
한국에서는 좀 괜찮은 콘텐츠, 좀 색다른 콘텐츠가 나오더라도 이것이 유통이 되는 진입 단계가 상당히 좀 낮아져 버려요. 워낙 시장 자체가 좁아서. 그래서 아예 우리 K-POP이 성공한 게 국내 시장이 좁으니까 해외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사실 뭐 이게 뭐 전자책의 형태가 됐든 다른
형태가 됐든. 번역도 잘 됐든 돼서
그렇죠. 네. 요즘은 이제 번역도 뭐 옛날보다는 좋아지고 인공지능 기술이 더 좋아지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저는 좀 기대를 좀 걸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 한류 때문에 한국어에 대한 접근성이 옛날보다는 상당히 좀 낮아졌습니다. 낮아졌고 한국이라는 자체가 지금 브랜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정 작가님 말씀하셨듯이 한국에서 만드는 콘텐츠 전반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졌고 그래서 콘텐츠만 괜찮다면은 어떤 형태로든 좀 그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외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많지 않을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내에서 쓴 어떤 좀 약간 좀 전문적인 내지는 이제 뭐 과학과 관련된 대중서나 이런 예. 것들도 뭐 해외로 번역돼서 많이 호평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그런 기회가 더 많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자와 콩앱으로 많은 청취자분들이 책에 대한 또 사랑 또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김진희 님께서 저도 종이책을 읽을 때는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요. 어떤 책이든 읽는다는 것은 읽는다는 것 자체가 정신건강에 좋은 것 같습니다. 서태용님은 아무리 스마트폰이 일상인 요즘이라지만 책은 꼭 읽어야 합니다. 책이랑 담쌓은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말이 통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걸 느낍니다. 802사님 11년째 대구 달성군립도서관 목요 아침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 마음 치유도 하고 좋은 인생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도서관은 고급진 놀이터입니다. 김선생님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대구 달성 군립 이 도서관에서도 관련된 좋은 독서 운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역마다 또 이 북스타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책 읽기의 즐거움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는 이런 활동들 정부의 지원도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좀 더 현재 실태가 어떤지도 뭐 그 괄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게 어떻게 활성화시키려면 어떤 방안 네. 있을까요?
일단 지금 책에 대한 인식은 많이 높아져가지고 지금 주변에 둘러보시면은 도서관이 옛날보다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요.
작은 도서관이 특히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그 도서관은 많이 생겼는데 책 구입 비용은 상당히 또 거기에 못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 건물만 짓는 것, 도서실만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 출판 지원 예산 등이 뭐 45억 원 삭감됐다 이런 소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안 읽고 이럴수록 오히려 도서를 이제 정부에서 뒷받침을 많이 해줘야 되는 측면인데 이게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저자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2월 달에 한국 출판산업 문화진흥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 우수 출판 콘텐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없어져서 그런지 지금 사업 공고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전국에 있는 지금 작가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작가뿐만이 아니고 그 원고를 출판하는 출판사까지도 지원해 주는데 뭐 300, 500씩 이렇게 지원해요. 근데 그게 전체 뭐 다른 예산보다 적어 보이지만 창작하는 사람들, 작가들, 출판사한테는 굉장히 오매물만 기다리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근데 집행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책을 많이 읽게 하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지우 작가님처럼 전 국민이 다 책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가라고 하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네네.
자기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게 하면은 글쓰기 그리고 다독을 당연히 유도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전 국민이 작가가 되는 나를 위해 가지고 출판 예산 또 원고 지원 예산 이렇게 가면은 자연스럽게 저는 책도 많이 읽고 책도 많이 쓰고 국민들의 어떤 삶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지 작가님 일부를 우리가 도서관의 날 읽기 즐거움 이 우리가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좀 시간을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요. 꿀 핵꿀팁을 좀 말씀 주시죠. 책 읽기에 대한 즐거움을 가지게 하려면 그리고 글쓰기에 대한 자극을 가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그 우리나라 지금 출판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네. 실제로 제가 이제 동네 책방이나 동네 서점 대표님들을 좀 되게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너무 힘들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동네 책방의 어떤 수익 구조라는 게 책 팔아서 뭐 1,500원 남겨가지고 그걸로 먹고 사는 게 아니었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 동네 서점이나 동네 책방들의 어떤 그 수익 구조라는 거는 어떤 뭐 독서 모임을 한다거나 그 안에서 그래서 약간 정보 지라서 혹은 뭐 저자 북토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동네에서 하나의 문화 공간 역할을 하면서 어떤 약간 커뮤니티 사업 형태로 이제 많은 수익을 창출하면서 그 동네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서 역할을 점유해왔던 게 우리나라 동네 책방들입니다. 근데 이제 또 그런 동네 책방들이 자생하기 위해서 또 정부의 그런 지원금들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삭감이 되면서 되게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책 읽기도 그렇고 책 쓰기도 그렇고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 속에서는 우리가 마치 혼자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책 읽기 당연히 혼자서 아무도 없는 고요한 곳에서 정말 뭐 어떤 교도소 독방 같은 데서
네, 칩거에서
네, 사방이 흰 벽밖에 없는 곳이나 네. 아니면 뭐 다산 정약용처럼 유배 가서 하는 게 책 읽기고 책 쓰기도 무슨 루소처럼 섬에 들어가서 혼자 쓰거나 아니면 뭐 절에 가서 혼자 쓰는 게 책 쓰기다라고 많은 분들이 약간 고정관념을 갖고 계신데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책 읽기라는 것은 혼자 읽었을 때보다 책 읽고 나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즐거움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 책 한 권을 읽는 데 우리가 보통 한 대여섯 시간, 열 시간까지도 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성취감을 주잖아요. 책 한 권을 다 읽었을 때. 근데 그 성취감을 다른 누군가와 공유하면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그 책을 읽은 어떤 소감들을 나누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이 독서 모임, 특히 어떤 동네 책방, 뭐 도서관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독서 모임들이 정말 우리 어떤 읽기에서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한다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글쓰기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글쓰기도 우리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함께 쓰는 거죠. 그래서 내 글을 주위 사람들이 보여주기도 하고 솔직한 감상도 들어보면서 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썼는데 이렇게 읽히는구나. 이런 거 좋다고 하는구나. 그런 반응도 서로 나눠가면서 이제 글을 써나가고 글쓰기라는 게 원래 소통을 위한 거 아닙니까? 책도 네. 그렇고. 어떤 자폐적으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소통을 위한 건데 그 소통의 어떤 뭐 핵심으로서 뭐 핵꿀팁이라고 하셨는데
예.
결국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람과 소통과 만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한다면 이 독서 문화, 글쓰기 문화도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작가이셔서 그런가요? 달변이시네요. 네. 함께하면 됩니다. 책 읽기도 가능해지고 글쓰기도 가능해집니다. 자,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2부에 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정지우 작가, 김헌식 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이종필 교수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도서관의 날을 맞아 읽기의 즐거움 또 글쓰기가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이게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이야기를 나눠봤고 2부에서는 우주로 갑니다. 우주선 스타쉽을 개발 중인 일론 머스크가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화성 이주에 대한 목표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는데요. 최근 또 SF 소설 삼체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OTT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오히려 또 반응이 시큰둥하다고 합니다. 신비한 우주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첫 번째 질문은 이종필 교수께 안 여쭤볼 수 없네요. 물리학이지만 천체 물리학에 가까우신 거죠.
아, 저는 입자 물리학이 전공입니다.
네. 늘 다른 답변이 나오네요. 자, 이번
우주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네, 네. 테슬라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내용인데 화성 이주 계획을 이제 오래전부터 이 스페이스 X 바로 이제 우주 기업이죠. 테슬라도 있고요. 우주선 스타쉽을 개발 중인데 지난달 이제 3편까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나 성공한 겁니까?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화성에 언제쯤, 경기도 화성 아닙니다. 자, 우주에 있는 화성 언제쯤 갈 수 있는 겁니까?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만들면서 2050년까지 화성에 자족도시 만들겠다. 그래서 굉장히 뭐 100만 명인가 하여튼 이주시키겠다 이제 그냥 원웨이로
네.
이런 구상을 그 오래전에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최근에 4월 8일 날 그 구 트위터 자기가 인수한 X 지금 X죠.
네.
거기 인터뷰한 거 보니까 무인 우주선 스타쉽 지금 이제 스타쉽 개발하고 있는 거 그걸로 5년 안에 화성에 도달하게 하고 7년 안에 그럼 2031년쯤 되죠.
예.
그때까지 인류가 처음 화성에 착륙하도록 하겠다.
사람이
예, 그게 이제 가장 최근의 인터뷰 내용인데 이게 원래 계획이 한 2026년 정도였다고 해요.
네.
사람이 가는 게 그거보다는 한 5년쯤 늦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2031년이면 일론 머스크가 본인이 60이 될 때 화성을 가보겠다
네.
이런
네.
얘기네요.
네. 네, 저랑 동갑이죠.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그 화성 이주를 위해서 만든 그 로켓과 우주선 이것이 이제 스타쉽. 인데요.
네.
스타쉽은 이거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로켓입니다. 인류가 만든 것 중에 그 전에 이제 가장 강력했던 게 우리 그 아폴로 계획에서 달을 보냈던 그 세턴 5 로켓. 그것이 뭐 크기가 110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뭐 탑재 중량이 뭐 한 뭐 100kg 넘어가는데 지금 스타쉽 우주선이 그 이게 이제 2단으로 돼 있거든요.
예.
2단으로 돼 있는데 얘가 크기가 뭐 더 크고 120m 정도 되고 뭐 최대한 200톤까지 이렇게 뭐 쏘아 올릴 수 있고 사람으로 치면 100명에서 뭐 150명 그 정도까지도 탑승이 가능한 정도.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 정말로 여객선 비슷하게. 1단 이제 슈퍼 헤비라는 부스터가 있어요.
예.
부스터가 여기에 엔진이 33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지구를 출발시키고 그다음 2단이 이제 스타쉽 우주선 거기에 뭐 이렇게 대형 화물을 싣는다든지 사람을 탑승시킨다든지
예.
2단 우주선 스타쉽 우주선에도 엔진이 6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강력한 엔진으로 예를 들면 화성에 보내면은 그럼 1단 부스터 로켓은 다시 회수를 하고 그 위에 달린 2단 그 우주선은 화성에 가서 화성은 지구보다 중력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 우주선 자체가 다시 자체 동력으로 화성 표면을 이륙해서 지구로 돌아오는.
돌아올 수가 있네요.
네네네. 이제 그런 계획까지 이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성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네. 네.
뭐 돌아오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네, 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건데?
대략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6개월 안팎으로 걸려요.
아, 지구에서 출발해서 네, 화성까지 네, 네, 6개월요?
네네네. 네.
그러면 갔다가 잠시 발만 대고 돌아와도 1년이네요.
네. 그것도 이제 그 시기를 잘 맞춰야 되는데 이게 그 지구하고 화성하고 가까워질 때가 있고 멀어질 때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가까워질 때 가는 게 유리한데 그 시기를 맞추려면 또 이제 막 1, 2년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이제 더 걸리죠. 비행에만 6개월 정도 걸리니까. 그래서 네. 이 스타쉽 그 우주선을 그 작년 4월과 11월에 두 차례 이제 시험 비행을 했었고 지난 3월 올해 이제 3월 14일 날 3차 실험을 했었어요. 비행을 했는데
예.
1차 때는 이제 4분 비행하고 일단 부스터 분리 실패하면서 폭파돼 버렸고 그다음에 2차 시험 비행 때는 10분 비행했는데 이제 단분리까지 성공을 했는데 2, 6, 8분 뒤에 그 연락 두절돼서 그냥 자폭을 시켜버렸어요. 이게 제어가 안 돼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3차 실험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었습니다. 전체
예.
비행 시간이 뭐 한 49분 정도 됐고 단분리 성공했고 그다음에 스타쉽이 우주로 가서 스타쉽 엔진 2단에 해당하는 우주선이 엔진 재점화 성공했고 그다음 지구 저궤도 234km까지 진입을 해서 이제 지구 궤도를 도는 진입 속도까지 도달했어요. 그게
네.
목표였어요.
이게
이제 지구 궤도를 돌 수 있는 속도까지 가느냐. 이제 그거를 성공을 했는데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아마 영상으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로켓 회수할 때 이제 그
예.
엔진이 뭐 한 3개 정도밖에 점화가 안 돼가지고 이제 또 그 이렇게 다 분리가 돼버리고
네.
스타쉽도 대기권으로 다시 들어올 때 통신 투절되면서 이렇게 또 폭파가 알겠습니다. 돼가지고
네. 교수님 일단 자세한 재원은 가고 싶은 네. 정확한 마음이 생겼을 때 한 번 더 네. 확인하기로 하고 근데 화성에 가면 화성은 뭐 공기가 있는 겁니까? 그냥 뭐 지구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 되는 겁니까? 어떤 환경입니까?
화성이 대기가 지구의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이에요.
네. 네,
대기가 희박하고 표면 중력이 지구의 40%가 좀 안 돼요. 네, 그리고 화성에는 그 액체 내부에 그 액체 핵이 없기 때문에 이게 화성 주변에 자기장이 없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외부에서는 유해한 어떤 전기를 띈 입자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성에 왜 대기가 희박하냐면 일단 그 표면 중력이 굉장히 약한 데다가
네.
외부에서는 그런 입자들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공기를 붙들어 두기도 힘들고 또 외부 입자들이 날려버리고 그래서 일단 대기가 굉장히 희박하죠. 그리고
당장은 지구처럼 살 수가 없네요.
네, 그거는 근본적인 물리적인 단계. 화성의 사이즈가 예. 지구의 절반인데다가 질량은 10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뭐 그 내핵의 그런 어떤 물리적인 구조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바꿀 만큼 지금 그 정도 기술은 아닌 거니까 그런 물리적인 한계를 좀 알고 있어야
알겠습니다.
되고 그래서 표면 온도는 평균 뭐 영하 60도 정도.
네.
그나마 희박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뭐 한 96% 정도. 그런데 이제 뭐 극관이나 이런 데에는 이제 얼음 형태의 물이 있을 걸로 그렇게 이제 뭐 생각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김은식 변호사님 이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영화 배우 맷 데이먼이 주연했던 영화 마션이 화성에서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런 어떤 가능성 또 호기심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준 영화였다면
네.
실제로 그 외에도 아놀드 슈워츠네거가 나왔던 영화 아시죠? 그죠? 그
네.
영화에서도 화성을 배경으로 다루기도 하고 근데 방금 전에 이종표 교수 얘기 들어보면 지구도 살기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네.
많은데 지구보다 더 살기 힘든
네.
이 화성에서 뭐 외계인이 온 것 같기도 하다. 화성에 가서 한번 탐사를 해보자. 네. 왜 이렇게 관심이 많고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일단은 물론 이제 그 토탈리콜을 이제 아까 이제 아놀드 슈왈제너가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제 그때는 사실 화성을 건설한 것으로 상정을 해서 대부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의 트렌드는 이제 마션도 그랬습니다만은 우주 공간에서 생존하는 법.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많이 옛날보다 공상과학적이 아니고 실제로 많이 다가왔기 때문에 특히나 지구였던 환경 위기 이런 것들이 다가오다 보니까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게 지구의 위기에 따라서 뭐 우주에 대한 관심이 이제 증폭했다는 점도 있다고 보겠고요. 그래서 이제 마션에서는 화성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 문제를 이제 천착했죠. 예전에 뭐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생존하느냐. 그런데 아까 이제 생존이 굉장히 힘든다는 점을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만은 마션에서는 거기서 이제 다음 탐사대가 올 때까지 낙오한 주인공이 생존하는 모습 그 중에 하나가 농사를 짓는 거였어요.
어허.
그래서 이 오염돼 있는 토양을 이렇게 해독을 해가지고 약간의 흙 이제 농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가장 빨리 자라는 감자를 심어서 수확을 하고 물론 이게 실제로 가능하냐 안 하느냐 이제 과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우주선 연료에서 수소를 태워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물도 이제 만드는 그런 과정을 펼치다 보니까 과학적 사실과는 별개로 야 저렇게 화성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걸까?라고 해서 결국 화성을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생존의 어떤 공간으로까지 여기는 그런 실제적인 어떤 위기 상황 이런 것에
네.
대해서 젊은 층들이 더 열광했기 때문에 우주 특히 화성을 바라보는 관점도 토탈리콜에서 마션으로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손 변호사는 어떠세요? 왜 이렇게 화성에 대한 호기심 또 우주에 대한 호기심이 있을까? 변호사로는 어떠세요? 화성에 가도 뭐 법원이 있을 수도 아닐 법원이 있는 것도 아닐 테고 로펌이 있는 것도 아닐 테고
변호사가 지금 직역이 공급과 수요가 안 되면서 할 일이 많이 줄어들고 AI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네.
우주 시장이 개막하면 또 다른 새로운 시장이 열리기는 하겠지만 문제는 우주 시대에 우주의 법이나 여러 가지 규제나 우주 재판소가 생기는 그때는 저희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건데 그래도 미래를 조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하면
예.
이 모든 전제는 지구가 황폐화되거나 지구 어떻게 보면 소멸하거나 살기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주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에도 그런 걸 다루게 됐고요.
네, 마치 우리가 예전에 이제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뭐 그 미지의 세계를 좀 개척하고 우리가 어찌 됐든 생존 본능으로 인류가 살아남기 위한 투쟁이 역사가 이제 우주로 진출을 해서 어떻게든 인간이 살아가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생존 본능과 연관되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과학적으로야 이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는 지금 점철 수 없지만 우리 인간이 또 불가능한 일을 해낸 경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또 기술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본인의 사재를 털어서까지 저렇게 로켓을 보내고 기업에서 추진하는 곳들이 있고 기업이라는 것은 이익과 어찌됐든 비즈니스 모델로 접근하는 건데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지 않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실제로 우리가 컨텐츠로 보던 SF 영화라든가 그런 컨텐츠들이 현실이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고요. 이번에 아까 초반에 삼체라는 드라마 이야기 나오는데 거기
삼체요. 네.
400년 전 일을 대비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합리적인 연도 같습니다. 사실 우리 인류가 400년의 후손까지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근데 그걸 대비해야 되는 게 또 인류의 과거의 역사였기 때문에 우리도 하다못해 100년 뒤일까지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될까 하지만 400년 전에도 우리의 자식들은 살아갈 세대이기 때문에
네.
400년 뒤에는 화성에서 살 수 있잖아요. 우리 후손들이. 그 토대를 지금 만드는 거는 불가능한 업적이지만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네. 언젠가는 이뤄질 거라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가슴 벅찬 생각이 든 게 화성에 갈 수 있다면 그때 화성에서 KBS 열린 토론을 진행해 보는 것도 네. 정지우 작가는 웃고 있습니다. 정 작가는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완전 여쭤볼 수 있는 게 어떤 이런 우주에 대한 특히 화성에 대한 또는 뭐 꼭 화성이 아니더라도 다른 별에 대한 이런 어떤 상상력이 책에서도 많이 구현됐을 것 같거든요. 예전에 제가 했던 책 제목이 금성에서 온 남자 뭐 화성에서 온 여자
네.
기억나죠? 너무 옛날인가요? 하여튼 이렇게 우주와 어떤 외계의 별에 대한 어떤 상상력이 책에 구현되고 많이들 작가들의 주제로 떠오르는 그런 또 배경은 뭘까요?
뭐 아무래도 요즘에 SF 소설의 어떤 전성기라고 할 정도로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SF 소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또 저는 뭐 개인적으로 SF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우주의 고요한 분위기 뭐 이런 것들 특히 뭐 그 조지 클루니 감독도 하고 주연도 했었던 미드나잇 스카이 같은 영화는 이 어떤 지구의 그 멸망을 어떤 전제로 한 그런 영화인데 너무 저는 어떤 인상 깊게 봤었거든요. 근데 그런 수많은 SF 소설들도 그렇고 뭐 화성의 이주 이런 것들도 그렇고 저는 상당히 어떤 근본적인 배경이 있다면 좀 우리 지금 지구의 기후 위기와 깊이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뭐 최근에 뭐 기후 우울증이라고 해서 뭐 젊은 세대들이 어차피 지구 50년 뒤에 멸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울증을 굉장히 앓고 있기도 하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실제로 뭐 저가 뭐 책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서 이제 핫타임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핫타임요?
네, 뜨거운 시간인 거죠.
누가 저자?
이제 어떤 세계적인 기후학자인 그 모집 라티프라는 기후학자가 쓴 책인데요. 이제 우리 뭐 그런 책에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구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런 기후 변화 같은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런 식의 어떤 급격한 기후 변화는 우리 지구 역사상의 처음이고 지금 2045년이면 지금 한 20년밖에 안 남았죠. 곧 그 전에 이제 지구 온도는 거의 뭐 확실히 지금 산업혁명 대비 2도 정도 상승을 하는데 그러면 2도 상승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상호처가 멸종을 하고
예.
그리고 뭐 어떤 그 연구 동토층, 만년설 같은 것들이 다 녹아내리고 어떤 뭐 전 세계적인 감염병, 뭐 가뭄, 식량 부족, 화재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다는. 근데 그런 것들 우리가 지금도 굉장히 사실 실감하고 있잖아요. 뭐 올해도 아마 여름에 되면 TV에 보면 올해 또 남극 온도가 최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이게 분명 나올 텐데 뭐 어떤 킬라만자로 산에 뭐 어떤 그 빙하가 다 녹아내렸다든지 이런 것들 되게 실감하고 있는데 사실 사람들이 이 기후 변화가 우리 인생에 비해서는 좀 느리게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 심층적으로는 아 이것이 정말 우리가 어떤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고 그런 우리가 근데 굉장히 전쟁이든 뭔가 심각한 문제가 우리 인생에 다가올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은 저는 상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치겠지만 만약 도망칠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건 상상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뭐 힘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뭐 부모가 학대를 할 때 혼자 방에서 어떤 굉장히 공상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어쩌면 지구도 위기가 다가오고 있고 그것을 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상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아. 네, 화성 이주든 뭐 SF든 우주든. 네, 저는 좀 그런 약간 묵시록적인 관점에서 네, 요즘에 SF적인 유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이거 새로운 어떤 네. 소설의 뭐 창작의 주제가 네. 되는 건 아닌가 싶은데 이 교수님 또 이거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아까 손 변호사께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은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우주 이야기니까요. 최근에 이 OTT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중국의 류츠 신의 소설 삼체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드라마인데 외계 문명 삼체인과 지구인이 교신을 한 이유. 이것도 방금 전에 정 작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일종의 상상력 또는 묵시록적인 의미 이런 것. 근데 이게 삼체가 물리학 용어라고 그러는데 태양이 세 개 뜨는 행성. 야 이게 태양이 세 개 뜨면 그래서 삼체인 겁니까?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양이든 뭐든 물리학에서 이제 영어로는 three body problem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 원제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정확하게 뭐냐면 삼체 문제가 되겠죠.
아.
네, 뉴턴 역학에서 그 만유력의 법칙 다 아시잖아요. 질량이 있는 두 물체가 있으면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의 곱에 비례하는 힘이 있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건데
네.
그 딱 둘이 있으면은 그냥 그 이 두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아주 깔끔하게 다 완벽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 하나가 더 들어가면 세 개가 되면은 이걸 이제 풀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하하.
그래서 이걸 이제 삼체 문제라고 불러요. 그게 뭐 태양이 됐든 뭐가 됐든 질량이 있는 세 개가 있을 때 이 1, 2, 3번이 서로 중력을 주고받는 이 관계를 뉴턴 역학을 풀어서 정확한 그 솔루션을 얻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것이 이제 삼체 문제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굉장히 특이한 경우 어떤 뭐 대칭성이 있다라든지 둘 중에 하나가 굉장히 가볍다라든지 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위성이 하나 쫙 굉장히 조그만 인공위성이 있는 경우 이런 좀 특이한 경우에는 이제 뭐 근사적으로 어떤 뭐 그 풀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삼체 문제고 그거를 그 류츠 신이 이제 거기서 모티브를 얻어 가지고 그런 시스템에서 만약에 이제 행성이 하나 있으면은 그러면 이게 규칙적인 뭔가 이 일상이 이루어지지 못하잖아요.
아하.
그러면은 이제 과연 거기에서 문명이 얼마나 고도로 발달할 수 있을 것이냐. 그 거기 있는 과학이 발달했던 사람들은 그런 혹한 환경, 그러니까 안정적이었다가 불안정했다가 재난이 왔다가 이제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대한 아이디어로 이제 풀어낸 작품이죠.
네.
삼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물리학적인 또 배경까지도 설명해 주셨는데 김호식 변호사가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이유 또 이 드라마에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시놉시스 그러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일단은 앞서서 이제 설명하셨듯이 이제 이 삼체 환경에서 문명을 건설한 외계인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1960년대에 중국의 한 과학자가 교신에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학자는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에서 문화 대혁명을 거쳐가지고 일종의 이제 지구인들에 대한 환멸을 느낀 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외계인과 교신을 해가지고 그러면 또 외계인들이 삼체의 그 환경에서 고도로 문명을 발전시킨 것 같으니까 지구에 와서 우리를 접수해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같은 사실이 이제 있게 되면서 보통은 잘 몰랐었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외계인을 영접하기 위해서 어떤 무리를 형성하게 되고 그걸 뒤늦게 정보기관에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외계인을 불러들이고 거기 협조하려고 하는 무리, 주인공 그룹이죠. 그 다음에 그걸 막으려는 정보, 요원들의 싸움. 그 사이에 과학자들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막으려고 하면 이제 과학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 얘기들이 이제 펼쳐지는 것이 바로 드라마 삼체라는 작품입니다.
네. 정 작가도 이 혹시 삼체라는 드라마를 보시거나 뭐 책과 관련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일본 만화만 보기 때문에 중국 영화는 잘 보지 않습니다. 네.
아, 취향이 확실하시죠.
선을 그어 버리시네요. 아직.
네, 저는 봤습니다.
아, 네, 네. 손정희 변호사는 이런 아직 안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뭐 내용을 다 이야기 해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과학적 상상력 사실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 일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금 시청자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우주에 가지는 일론 머스크를 통한 관심, 화성에도 대규모로 이주해야 되는 그런 척박한 상황이 지구에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어떤 이유일까요?
이게 대하 소설로 이제 분류가 돼서 엄청 장대한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드라마도 편수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축약돼서 만들었다고도 평가를 하는데 저는 잘 모르지만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본성에 대한 고찰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 속에 인간이 어떻게 그려지나 인간을 어떻게 외계 생명체가 지칭을 하는지에 대한 단어를 들으며 스스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을 객관적으로 외부의 존재들이 평가했을 때 어떤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 작품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인간의 같은 편일 것 같지만 사실 인간의 적을 돌리는 사람으로부터 이 스토리가 시작이 되거든요.
아, 문화대혁명 같은.
네. 우리의 결국 인간이 같은 편으로 외계 생명체에 쌓일 것 같지 않지만 인간 내부에 분열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도 이 드라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저의 결론은 역시 인간에겐 과학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외계 생명체가 가장 먼저 죽이는 사람들이 과학자거든요.
네.
과학자들이 과학을 발전시키면 외계 생명체한테 불안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우리 사회에서 어떤 경우에도 과학자들이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걸 또 이 드라마가 저한테 교육해주더라고요. 스토리는 스포가 될까 말씀 못 드리겠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단순한 우주 소설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고찰을 하게 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이종필 교수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네, 그런 상황인데. 저 드라마 보면서 아주 뿌듯했습니다. 네. 네.
개인적인 이야기는 좀 자제를 해주시고. 자, 오늘 KBS 열린 토론. 금요일은 조금 가벼운 주제로 가볍다는 것이 절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고 좀 더 경쾌하고 우리 생각과 밀착한 주제를 다뤄보는데 끝으로 간단하게 책 읽기를 좀 더 자극할 수 있는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책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 주시고 아니면 혹시 우주의 이런 호기심을 좀 더 상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영화를 알고 계신다면 좀 소개를 해주면서 오늘 토론을 좀 마무리할 건데 먼저 정 작가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아,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SF 작가일 수 있는데요. 저는 테드 창을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이 테드 창이 쓴 뭐 소설도 좋지만 그 소설들이 이제 영화화도 많이 됐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 중에서 하나가 이 콘택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이제 약간 뭐 문어 형태의 외계인들과 만나는 그런 영화인데요.
네.
저는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 게 사실 이게 SF 영화들이 많이 그런데 SF적인 상상력을 어떤 외관으로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인간 내면의 어떤 깊이 있는 그런 정신분석학적 관점이나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보여주는데
네.
이 콘택트라는 영화는 어떤 뭐 인간의 사랑 이런 알겠습니다.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손 변호사님 한 20초 내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제 마흔에 있는 쇼펜하우어 이제 베스트셀러니까 목록에 있어서 읽어봤는데 제가 또 이제 마흔 즈음 넘은 나이에 읽으니까 와닿는 게 많습니다. 우리 결국 중요한 거는 내 내면의 강인함과 중심, 내 자산을 성찰하는 게 굉장히 생존과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는 위로가 담겨 있는 책이어서 저와 같이 마흔 즈음에 계신 네. 분들이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교수님 15초.
저는 삼체를 책으로 한번 읽어보는 거를 추천해요. 저는 1권밖에 못 읽었는데 2권, 3권까지 저도 기회가 되면 읽어보고 싶고요. 오바마 네. 대통령이 삼체 책을 다 읽고 나서 세상 모든 게 하찮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장대했다라는 평을 남긴 걸로 유명하죠.
네, 이제는 삼체를 읽어야 되는군요.
뭐 드라마도 나왔으니까 예. 이번 기회에 겸사겸사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김호식 변호사 10초요.
10초? 네. 네. 어쨌든 영상과 컨텐츠에 압도되다 보시면 책의 소중함을 알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